상상해 보시죠. 절대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곳이 바로 네가 번성할 곳이다. 영원히 머물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장해 준 완벽한 장소가 있습니다.
네, 뭐 진짜 꿈 같은 이야기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그 땅에 지독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가축은 굶어 죽어가고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닥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네, 이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게 믿었던 그 모든 걸 버리고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 심지어 훗날 당신의 후손들을 400년 넘게 잔혹하게 억압하게 될그 낯선 땅으로 피난해 가야만 한다면요.
와, 그거 진짜 엄청난 딜레마네요.
그러니까요. 케네스 메수스 박사의 창세기 강해 24강, 구체적으로 창세기 46장과 47장을 바탕으로 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기막힌 아이러니에서 출발합니다.
맞아요. 겉보기엔 그저 굶주림을 피해서 도망치는 고대 가족의 눈물겨운 이주 스토리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이 안에는 한 민족의 운명과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정확한 지점입니다. 역사적 기록이나 문학적 텍스트를 분석할 때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 바로 이런 때거든요.
아, 인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 말씀이시죠?
네, 상황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처럼 보일 때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이상이었다.
그럼요. 기근이라는 그 치명적인 재난마저도 도구로 사용해서 한 민족을 통째로 보존하고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거대한 주권적 목적, 그첫 단추였던 거죠.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가나안 땅은 신이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대대로 물려주겠다고 맹세한 땅이잖아요.
네, 엄청난 영적 자산이죠.
그런데 거기를 등지고 이집트로 간다. 이거 약간, 우리 벤처 캐피탈이 무조건 업계 1위로 상장시켜주겠다고 계약서까지 써준 유망한 스타트업에 인생 바쳐 일하고 있었는데,
일하고 있었는데 자금줄이 마른 거군요.
맞아요. 갑자기 자금줄이 마르니까 CEO가 나타나서 우리 다 같이 가장 악독한 경쟁사 밑으로 기어들어가자 이렇게 지시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인지부조화가 왔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바로 그 두려움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인 부엘세바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든 핵심 동력이거든요.
아, 부엘세바가 지리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자락입니다. 즉,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 직전의 마지막 국경선인 셈이죠.
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이집트로 넘어가는 거군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여행길 무사하게 해달라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집트로 가는 게 과연 옳은가? 이 선택이 우리 가문에 주어졌던 약속을 다 내다버리는 행위는 아닐까 하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압축된 장면인 거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라. 어우, 정말 무거웠겠네요.
그렇죠.
꼭 부릅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제가 이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짧은 대화가 문학적으로 굉장히 의도된 장치라는 걸알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끼셨나요?
이거 어딘가 소름 돋게 익숙한 과거의 메아리 아닙니까?
아, 정확하게 보셨네요. 고대 텍스트에서 이런 식의 반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창세기 22장 이야기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끔찍하고도 극적인 순간을 완벽하게 메아리처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신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었죠.
네, 매트스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장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이 지금 국경선에서 직면한 이 딜레마와 두려움의 무게가
무게가 할아버지 때와 같다는 건가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눕혀야 했던 그 인생 최대의 시험과 문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동등한 선상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할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시험이 손자의 세대에서 정확히 오버랩된다. 정말 흥미로운 구조네요.
텍스트가 정말 치밀하죠?
그런데 이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신이 내놓은 해결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당장 기근을 끝내주겠다거나 가나안에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물리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았죠.
네, 그 대신 세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이집트로 함께 내려갈 것,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 그리고 훗날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동행의 약속 아닙니까?
신학적 용어로 이를 임재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관을 보면 신들은 대개 특정 지역이나 영토에 묶여있는 지신의 성격을 띄웠어요.
아,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에서만 힘을 쓴다 이런 거요?
그렇죠. 가나안을 벗어나면 신도 힘을 잃는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어지는 약속은 그 장소의 한계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립니다.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군요.
네. 약속의 땅이라는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한 주체가 너와 동행하느냐라는 거죠.
장소가 어디든 신이 함께한다는 거시적인 확신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야곱이 국경선을 넘어서 제국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참,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동행이라 멋지네요. 자,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떨치고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를 텍스트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인원수가 나오죠.
제가 직접 명단을 보고 인원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간 직계자손이 66명이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에 원래 가나안에서 죽었던 엘과 오난 두 명을 빼서 64명이고 아니죠? 야곱 본인과 가나안에서 죽은 자들을 뺀 68명인가요? 정확히 어떻게 70명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거죠?
아, 그 숫자 계산이 꽤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출발한 직계다손이 66명입니다.
네, 66명.
거기에 야곱 본인을 더하면 67명이 되죠. 그리고 이미 이집트 총리로 가 있었던 요셉, 또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아, 그 세 명을 합치면 정확히 70명이 완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나안에서 미리 죽었던 엘과 오난은 당연히 명단에서 제외되었고요.
야곱 본인에다가 이집트에 먼저 자리 잡은 3명까지 다 끌어모아서 딱 70을 맞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70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제국 한복판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이집트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죠.
당연히 그 거대한 문화와 권력에 순식간에 흡수되거나 완전 흔적도 없이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70명으로 어떻게 파라오가 두려워할 만한 거대한 민족을 이룬 다는 건지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용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과 실질적인 전술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성과 전술이요?
먼저 상징적으로 고대 문헌에서 70은 그냥 산술적인 통계가 아니라 전체성과 포괄성을 의미합니다.
아, 하나도 빠짐없다는 뜻인가요?
네,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모든 유전자, 즉 민족의 씨앗이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이집트라는 새로운 토양에 온전히 이식되었다는 선언이죠.
오, 그런 의미가 있군요.
하지만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이집트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타버리지 않고 독자적인 민족으로 증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인원 파악이 끝났으니까 이들이 생존할 물리적 환경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어떤 점이 흥미로우셨나요?
요셉의 정치적 천재성이 확 빛을 발하더라고요.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 즉 권력의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파라오 다음간의 실세였죠.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파라오를 만날 때 직업이 목자라는 사실을 절대 숨기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네, 아주 노골적으로 지시하죠.
이집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목자는 그야말로 엄청난 혐오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완전한 혐오 대상이었죠. 정착 농경 사회였던 이집트인들에게 유목민은 불결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요. 상식적으로 오랜만에 시골에서 올라온 가족들인데 스펙을 어떻게든 포장해서 주류사회에 편입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그 혐오스러운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웠을까요?
그 혐오야말로 요셉이 의도한 가장 강력한 사회적 방어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격리 전략이었죠.
혐오를 방어막으로 썼다고요?
네. 만약 요셉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가족들을 이집트 중심부의 주류사회로 확 끌어들였다고 가정해보시죠.
그럼 엄청 잘 살았겠지만?
이집트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화려한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70명의 유목민이 그 제국 중심에 섞여 살게 되면 불과 한두 세대 만에 통원이 이루어지고 이집트 축제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었을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로부터 이집트 변방의 고센이라는 땅을 합법적으로 얻어냅니다.
혐오받는 직업을 내세워서 이집트인들 스스로가 야곱 가족을 멀리하게 만들고 일종의 사회적 해자를 파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세는 나일강 삼각주의 가장 비옥한 목초지이면서도 중심부와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철저히 분리된 곳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네요.
요셉은 가족이 융합되는 걸 막기 위해 이 혐오감을 역이용해 거대한 인큐베이터를 구축한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곁에 오기 싫어하니까 통원도 없고 문화적 섞임도 차단된 거죠.
와, 섞이지 않은 채 그 비옥한 땅에서 자신들의 혈통과 신앙만 유지하며 폭발적으로 인구를 늘려갈 수 있었군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결정적 메커니즘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미움받을 전략이었네요. 그리고 이 고센으로 향하는 길에 야곱이 아들 유다를 미리 앞서 보내서 길을 안내하게 합니다.
네, 유다가 앞장서죠.
텍스트를 보면 장자도 아니고 요셉이랑 가장 친했던 베냐민도 아닌 유다를 선택했단 말이죠. 매튜스 박사는 여기에 상당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데요.
그 부분은 단순한 길잡이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쫙 보면 가문의 주도권이 결국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되게 섬세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아, 훗날 이스라엘의 왕실 가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다윗 왕조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사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와, 유다가 앞장서서 그 약속의 인큐베이터인 고센으로 이끄는 장면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네, 미래 역사의 영적, 정치적 주도권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문학적 복선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고센에 도착한 야곱이 마침내 아들 요셉과 재회합니다. 수십 년 전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그 피 묻은 옷을 품고 오열했던 아버지가 늙은 노인이 되어 이집트 총리가 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죠.
정말 눈물겨운 장면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조카도다.
이 대목에서 매튜스 박사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고백을 교차로 읽어냅니다.
시므온이요? 아,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았던 그 노인인가요?
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와, 텍스트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야곱의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선언은 그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혈육의 정, 그 이상입니다.
그 벼랑 끝에 몰렸던 신의 약속과 구원이 마침내 성취되는 걸 목격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궁극적인 평안함, 영적 해방감을 보여주는 완벽한 문학적 장치죠.
참으로 극적인 재회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권력 구도가 뒤집히는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집트에 정착한 난민 야곱과 제국의 황제 파라오의 독대 장면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이 만남의 구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엄청난 대비가 되는 장면이죠.
한쪽은 기근을 피해서 살려달라고 찾아온 늙고 굶주린 이방인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세계 최강대국의 통치자이자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예요.
권력의 양극단이 만나는 셈입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구도인데 이 자리에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만날 때 한 번, 헤어질 때 또 한 번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이건 마치 백악관 집무실에 남루한 노숙자가 딱 걸어 들어가서 현직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사면해 주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고 대담한 그림 아닙니까? 대체 이 축복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와, 그 백악관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축복이라는 행위가 갖는 권력 역학을 이해하면 이 장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축복에 권력 역학이 있나요?
네, 축복은 반드시 더 큰 자가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수직적인 행위입니다.
아하.
물리적, 정치적 권력으로 보면 파라오가 야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맞죠. 하지만 텍스트는 이 만남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층 구조를 아주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늙고 초라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한다는 건 영적인 위상에 있어서 야곱이 황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선포군요.
정확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태초의 약속이 있잖아요.
네, 엄청난 약속이죠.
그 약속이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자 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될 이집트의 군주에게 수여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셈이죠.
겉으로 보이는 권력과 진짜 권력이 완전히 뒤집히는 정말 통쾌한 장면이네요.
이때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를 묻자 야곱이 자신의 삶을 가르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130세라는 나이가 당시 기준으로는 어떤 의미였길래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았던 곳에 비하면 야곱의 130세는 가문의 기준에서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조상들에 비하면 단명이네요.
예, 게다가 그 시간의 질량도 달랐죠. 형을 속여서 도망치고 삼촌에게 사기당해 타연살이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에서 잃고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슬픔 속에 살기도 했고요.
네, 문자 그대로 진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매튜스 박사는 이 고백이 갖는 문학적 기능에 주목합니다.
문학적 기능이요?
이 창세기의 기록을 훗날 가장 절실하게 읽게 될 독자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후손들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수백 년간 채찍질당하며 참혹한 노예 생활을 견뎌야 했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조상 야곱의 이 처절한 고백은 엄청난 위로였을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상 역시 이토록 험악한 고난과 절망을 통과했지만 결국 신의 약속 안에서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맞습니다. 거대한 영적 위로와 인내의 근거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죠.
야곱의 가족은 그렇게 고센이라는 안전한 방공호 속에서 번성해가지만 울타리 밖에 이집트 사회 전체는 유례없는 기근으로 완전히 붕괴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정말 참혹했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얼굴, 즉 냉철한 국가 위기관리자로서의 행정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의 정책이 정말 치밀했거든요.
요셉의 기근 대응 정책이 총 3단계로 전개되는데요. 첫 번째 해에는 백성들이 돈을 내고 국가에 곡식을 사갑니다. 두 번째 해 시중에 화폐가 마르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가축을 끌고 와서 식량과 교환하죠.
네, 돈 다음에 가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돈도 가축도 다 바닥난 백성들은 스스로 파라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토지를 바치고 심지어 몸마저 노예로 넘기면서 파종할 씨앗을 구걸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겁니다.
자,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으로 분석해보면 요셉의 정책은 구원이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을 동원한 합법적 약탈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 바로 현대 독자들이 가장 불편해야 하고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대목입니다.
아니, 식량이라는 독점적 무기를 미끼로 사람들 현금을 털고 생계수단인 가축 빼앗고 종국에는 토지 몰수랑 전 국민의 노예화를 이룩한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서사로 포장될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적 관점이나 현대 인권 개념으로 보면 완벽한 국가의 횡포가 맞습니다. 하지만 매튜스 박사의 자료는 이 사건을 철저히 청동기 시대의 재난 메커니즘 속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청동기 시대의 재난이라면 스케일이 달랐나요?
당시의 7년대 기계는 요즘의 경제 불황 수준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종말론적 위기였습니다.
아, 멸망 그 자체군요.
만약 요셉이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대의 그 빈약한 행정력으로는 당장 매점매석의 폭동에 부족한 살육전이 벌어지고 결국 나라는 통제불능의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다 같이 굶어죽고 끝났을 거란 얘기네요?
네. 요셉이 화폐, 가축, 토지를 차례로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개인이나 왕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씨앗을 내어준 뒤에 추수기에 20%의 세금만 내게 한 이 정책은
무너져가는 경제를 중앙집권적으로 재편한 거군요.
맞습니다. 생산 시스템을 억지로라도 유지하게 만든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당사자인 이집트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나요?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텍스트를 보면 그들은 토지를 뺏겼다며 저주하는 대신에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 국가가 시스템을 통해 생명을 보존해 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였죠.
와, 굶어 죽고 국가가 해체되는 것보다는 20% 세금을 내는 소장동으로라도 살아남는 편이 압도적으로 나은 선택지였다는 역사적 맥락이네요.
네, 당시로서는 최선이자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적 구원이라는 사실이 텍스트 내에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매튜스 박사의 분석 틀에 따르면 요셉의 이러한 행보는 다분히 기독교적 구원서사의 모형으로 기능합니다.
모형이요? 어떤 식으로요?
토지 몰수 과정에서 요셉은 이집트 제사장들의 땅은 예외로 두고 보호하거든요. 이 자료는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즉 제사장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의 헌물로 부양을 받는 제도적 시스템의 역사적 선례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자기 가족만 챙긴 게 아니라 이집트 제국과 주변 세계 전체를 기아의 죽음에서 구원해낸 요셉의 그 중보적 역할 있죠?
네, 세상을 구한 셈이니까요.
이것이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에 묘사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학적 역사적 원형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구조라는 겁니다.
오, 구원사적 관점의 신학적 렌즈를 통한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고대의 행정기록이 이렇게 영적인 텍스트로 승화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아주 정교한 설계죠. 위기관리자의 냉철한 행정력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로 쓰였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이집트는 더 이상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연장해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격리된 인큐베이터인 고센 땅은 이스라엘 가족에겐 완벽한 파라다이스였겠죠.
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무려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가 됩니다. 고센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게 안정되었을 텐데 죽음을 직감한 야곱은 굳이 요셉을 침상으로 부르잖아요.
네, 불러서 엄청난 맹세를 시키죠. 맞아요. 절대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의 막벨라굴로 나를 메어다가 장사하라고요. 저는 이 메커니즘도 참 기이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보기엔 딱 이런 거거든요.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자식들 덕에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막상 숨을 거둘 때가 되니까 내 뼈는 반드시 저 멀리 상하수도 개말도 안 된 시골 고향 땅 흙에 묻어야 한다며 자식들에게 수백 킬로미터 장례 행렬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직설적이네요.
도대체 왜 이런 고집을 피웠던 걸까요?
겉으로 보면 노인의 향수병이나 그냥 핏줄에 대한 집착 같지만 그 고집의 이면에는 평생을 험악하게 살아온 야곱이 도달한 신앙의 정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점이요?
야곱의 육신은 지금 당대 최고의 문명국인 이집트, 그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의 펜트하우스에 누워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영혼과 시선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펜트하우스에 안주하지 않았다?
네, 그는 이 고센 땅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해서 이집트인이 되는 걸 거부하고 신이 약속한 땅으로 언젠가 우리 민족이 돌아갈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미래를 향해 자신의 시신을 일종의 이정표로 턱 던진 겁니다.
와, 자기 시신을 이정표로 썼다고요? 소름 돋네요.
자료는 이 장면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인용하는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의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네.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로 신에게 경배했던 이 마지각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비록 몸은 타국의 편안함 속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후손들이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먼 미래를 앞당겨 바라보며 확신하는 거죠.
지극히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의 선언이었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자료는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인과관계의 정수를 쫙 보여줍니다.
네,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죠.
기근이라는 생존의 위협,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감행한 이집트로의 이주는 결코 상황에 쫓긴 우연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이스라엘이라는 70명의 그 취약한 민족적 씨앗을 고센이라는 완벽한 격리 시스템 속에 심어 보존하고 팽창시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기근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소름돋도록 정교한 주권적 계획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부엘세바의 국경선에서 덜덜 떨고 있던 야곱의 두려움은 고센이라는 인큐베이터를 거치면서 파라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영적 거인의 당당함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미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완성되었네요.
네, 그 과정에서 요셉의 지혜로운 행정이 역사의 톱니바퀴를 아주 매끄럽게 맞물리게 하는 완벽한 윤활유 역할을 해냈고요.
우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를 따라오신 당신, 오늘 이 자료 탐구 시간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올 더 큰 여정을 준비할 수 있게 정체성을 보존해준 완벽한 격리 공간이자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고센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잠시 당신을 보호하고 때로는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당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단련시키고 있는 그 임시적인 장소 말이죠.
네, 그 안락하지만 결코 최종 목적지는 아닌 당신만의 고센이 어디인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